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2절 말씀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두 절이지만 요절은 제가 11절로 정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필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삶에 적용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핵심으로서 만일 이 부분이 빠지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는 신앙생활은 그 모습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곧 성도가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본체가 실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피의 그 은혜와 권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은혜와 권능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거듭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은혜와 권능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막연한 감동이나 그 센티멘탈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깨어 있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는 믿음과 헌신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권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시고 또 그 모습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 7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이기는 자입니다. 오버커머,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때문에 뭐 그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그 뭐죠 그다음에가 어느 교회죠?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교회 이기는 자들이 주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그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숨겨진 감춰진 만나와 또 힌도를 이름이 섞인 힌도를 주겠다. 또 두아디아 교회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장으로 그 질그릇 깨뜨리시 다루고 또 새벽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대 교회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도시 이 새 예루살렘과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고 라오디게아 이기는 자는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긴 것처럼. 그래서 그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이기셨고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이기며 나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초점 중에서도 한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이 이것이 앞에 2장과 3장에 나온 일곱 교회 이기는 자와 확실하게 관계되는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모든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중에 그 축복이 다 여기에 똑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walking in victory 한데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what walking in victory is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노트를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지난 설교 노트를 쭉 한번 보거든요. 왜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옛날에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나 겹치나 기억이 안 나니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무렵에 2020년 2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러나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 나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지난주의 메시지 시편 51편 7절 다윗의 회개기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에 이어지면서 그 우슬초 정결하게 하는 우슬초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내면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백본이 되면서 또 승리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 제가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누면 생각이 이게 좀 코로나 이제 팬데믹의 끝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이걸로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히브리의 영성입니다. 히브리의 영성을 떠나서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지금도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이단 사설 중에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교회가 탄생하는 때 근데 실상 영지주의보다 더 위험하게 여긴 게 바로 여겼던 그 이단이었냐면 마르시온입니다. 서기 약 144년경에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제창한 이론으로 생긴 이단인데 이 마르시온은 히브리의 경전 즉 구약을 부인했습니다. 그 마르시온은 유대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이 성경을 반물질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많은 지지자들을 얻어갔고 그 마르시온은 오랫동안 정통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현대 교회에 가만히 보게 되면 반유대주의의 그 사상이 있어요. 엔타이 세미티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렇게 오해가 있고 이렇게 무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대인들에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제가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그러나 반유대주의 엔타이 세미티즘과 반물질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 유대교 유대교 히브리의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영성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그 권리보다도 의무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이건 중요한 히브리의 영성은 권리보다는 의무에서 시작합니다. 권리보다는 의무가 선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의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무 또는 공동체적인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대 교회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현대교는 다 이방인들인데 지금은 이방 유대인 차이는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교회 오면 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고 뭐 복받고 산다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받는 개념을 이렇게 많이 가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권리보다도 의무가 시작한다는 게 히브리 영성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요 심합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지도자가 자질이 안 되면서 교회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뿐만 아니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 자질도 그 요소이지만 자신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교회를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민교회의 특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 가리키는 그 의무를 간략하게 좀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와 평강을 위하여 사악하고 파괴적인 대적 원수의 세력을 대항하고 리지스트하고 물리치도록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가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만으로 둘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게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악하고 파괴적인 원수의 대력을 대항하고 물리침으로써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 세상의 질서와 평강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의무입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를 동원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그 말씀 뜻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순종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도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께 예속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질서와 평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악하고 파괴적인 그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서 히브리의 영성을 뿌리로 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로 권리보다 의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 그리스도의 신앙도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속하는 의무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흔히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를 가리킨 거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뭐 신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래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왠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믿음 충만 파이어 하고 그다음에 막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막 성령 충만 권능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외치는 하면서도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 6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있는 건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저께였으면 끝나게 오늘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62절에 누가복음 9장이 제일 마지막 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손을 잡은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그 회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조상이자 왕과 선지자였던 이 다윗에게는 거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조그마한 그 목동이 그 거인 골리앗 전사를 물리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적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일에 현존하시며 세밀하게 관여한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주 인용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루리라. 세상에나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하니까 그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삶의 세세한 일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온전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자발적인 의지로 순종하는 관계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힘써 싸워 나가는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용사가 뭐 하는 거죠? 용사는 전쟁 싸우는 겁니다. 용사들은 전쟁에 참여하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용사들은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자국민을 병사로 징집할 때 여러분이 군대 징집할 때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보장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는 바로 징집된 그 신병들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시켜가지고 훈련도 잘 안 된 신병들이 처음에 많이 전사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세계적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신병을 투입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그 국민을 징집할 때 절대로 넌 안 죽는다 그렇게 보장하는 나라 없습니다. 군인으로 나가는 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안위와 보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힘써 싸웁니다. 그들은 자기가 따르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두 군데 보면 처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본을 보이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본문 뒤에 나오죠. 이것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14만 4천을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건데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first fruit 복수로 쓰는데 이건 성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럼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나? 세 번째, 그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는 다 성도들을 가리킨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땅에서 속량함,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 그들을 성도들은 그 악한 시대에 자신을 구별하여 순결함으로 그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순결함 얻었는지는 그 요한계시록 그 앞에 7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자, 여기에서 필이 꽂혔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흰 옷을 입은 백성이 어느 나라입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그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에서 영어로는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전치사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전치사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뭐 통과한다, 통과하기 전에 뭐 휴거된다, 뭐 그런 뭐 지금 너무나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전치사는 환난 속에서 나오는 전치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니 피가 색깔이 붉은색인데 피로 옷을 씻으면 옷 색깔이 붉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흰색이 된다는 게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요절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우슬초 히삽이 바로 언약의 피 영원한 속죄와 구속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흰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순결함 정결함을 가리킨 겁니다. 여기서 약간 사이드인데 우리 한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그래요. 백의민족. 흰옷을 입은 민족.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사람은 백의민족이다 하니까 그 역사 시간에 선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때. 아, 우리 그 당시에는 염색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무슨 염색하겠어? 흰 옷 그냥 입어야 되지. 이게 신민지 사관입니다. 그 몰랐어요. 청년 때는. 깜짝 속았어요. 흰 옷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그 이 백의민족 그러면 흰 옷을 입은 민족이면요. 흰 옷을 입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게 민족 사관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신민 사관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흰 옷을 입고 흰색을 순상한 오래 전통에서 그 유래한 그 우리 민족 그 병등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흰 옷을 입고 죽을 때도 검은 상복 안 입고 흰 옷을 입은 민족이 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요한계시록 그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든다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이제 이 백의민족 하려면 또 할 얘기 많은데 우리 민족은 흰 옷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흰 옷을 어렸을 때 많이 봐서 그런지, 예, 이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에 흰 옷을 그 종료에, 손에 종료함을 가지고 이게 더 친근하게 와닿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면 흰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우슬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언약의 피라고만 말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슬초는 언약의 피를 적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슬초는 스펀지와 같은 그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로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문지방에 바르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지 않으면 그 피의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쓰는 우슬초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피의 권능으로 이 시대의 악한 권세를 이겨내는 겁니다.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다는 그 행위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의 그 이 전치사가 영어로 말하면 이랬습니다.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그 뜻입니다. by가 아닙니다. because of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거는 뭐냐면 그 대적 사탄이죠. 성도들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증언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저기 이긴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신 흑암과 죄의 권세 참소하는 자를 대항하여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의 피고 성도들은 그 피가 대적을 원수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라는 겁니다. 무기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 또 행하고 있는 것을 그 진리를 입술로 증거하는 행위가 바로 우슬초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처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는데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언함으로 내가 원수를 이긴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좀 약간 잠깐 워디한데 제가 써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증언함으로 내가 원수를 이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는데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각의 순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석을 했죠. 성도들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그 피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록됐을 때 it is written 죽기 살기로 죽음도 불사하는 그 정신으로 그 진리의 그 피를 증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대적 원수의 저항은 필사적입니다. 엄마가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러니까 마귀가 화를 내면 얼마큼 화를 냈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자기도 화를 내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순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고 다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놀랍게도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참고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 공간복음, 요한복음도 다 나와 있는데,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순교하는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서 공간복음이 다 있어요. 그러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도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증언한다는데 이게 증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마르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타돔 이 순교 여기서 영어 단어 순교 마타돔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같이 나누는 이 말을 좀 그 오해하지 말고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의 프라이어티 넘버원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언하는 게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과 승리를 주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을 증언하는 건데 이것이 프라이드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순교적 신앙으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증언인데 자 이것으로 참소자 대적 마귀 흑암과 죄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삶으로 적용하는데 불굴의 정신과 열정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성도들이 순종하는 의무이자 정신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내기 전에 이제 볼 것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나눴고 제가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네 가지를 한번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언약의 피를 증언하면서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확고하게 지킨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다 대부분 개개인 사장 거의 대부분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경우들을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원수가 이 대적 원수가 이 불확실함과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쏘아대가지고 그 사람의 이 마음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그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믿음이 막 흔들려서 요동치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러지 말고 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확고히 지키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과 구원에 있다. 이것을 확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옛날에 제 주변에 좀 가방끈이 길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다는 친구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빈정댑니다. 야,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 저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하기 좀 이스라엘 땅이죠. 그 사람들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그 피가 너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인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자기 자신의 구속과 거듭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지키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2절과 18절 19절을 이제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모든 거기서 이제 그 형제들 이야기하죠.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비로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 몇 군데를 또 보면 자 시편 107편 2절 3절은요.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 더 redeemed 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자 이때 시편 107편 말할 때는 뭐 이스라엘 각 지방 노 전 세계 각 지방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이렇게 말 말씀한 겁니다.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 더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피를 증언함으로 내 자신의 그 거듭남을 확고하게 지키라. 자 두 번째 그 언약의 피를 증언하며 나를 모든 죄에서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라. 그래서 클렌징. 그래서 구속,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관영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온전히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거룩한 성도는 성도인데 너무 거룩한 체 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죄 짓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말 신앙이 좋고 아주 진짜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자기 무슨 거룩한 것처럼 그냥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겸손하게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잘못과 죄에서 항상 그의 피의 권능으로 나를 내가 정결하도록 유지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7장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제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과 죄에서 회개를 즉시할 때 그 피가 그 즉시로 나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피의 권능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 3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서 3절을 보려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해 하는 거 누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아,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맞죠. 그건 맞죠. 하지만 누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합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피를 증언한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증거한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이게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에 있는지를 이 송곳같이 정확하게, 송곳 알죠? 딱 찍으면 그냥 하나만 찍잖아요. 얇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피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함이 가도록 해라. 그런데 거룩함이 뭐예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우리 거룩함을. 이 세상에는 거룩함에 대한 예가 없어요. 예가.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 거룩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거룩함은 나아가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거죠.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가들리스라고 영어로 말하죠. 자, 이와 관련 성경 또 몇 군데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무엇으로서? 자기 피로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대한 모습이 그 구약의 예언서 중에 표현된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눕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죠. 자, 있으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이 성도의 거룩함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여 언제든지 무엇이나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라.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의 취약성은 너무 나약하다는 거죠. 자, 삶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거슬리고 위협적인 상황인가? 또 사방에서 압박하는 흑암과 죄의 권세의 영향이 있는가? 때로는 두렵고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가? 낙담과 우울증에 머물 것인가? 제가 과신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아는 사람은 우울증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비정상적인 분노와 울분의 감정에 매일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신과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티켓, 그 티켓만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나 무엇이나 대적 원수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뭐 정확하게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자기 마음속을 괴롭히고 그 갈등을 주고 고민을 하고 하는 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건데 그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증언하며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보좌 나와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 있는 것은 대적 원수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개를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에 나간 거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하나님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가 건드리냐고요. 못 건드리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의무는 언약의 피 어린 양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데 그 진리를 증언하는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을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적 원수를 이기는가 하면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증언하여 적용하면 이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몸은 땅에 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실체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언제든지 기도와 간구로 자기의 일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그 모든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강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형제들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이 거룩한 존재들이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Our brothers.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거룩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한나라 대통령이 나한테 아는 척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아요? 저는 별로일 것 같은데 그냥 거슬릴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의 이김, walking in victory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으로 증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이기며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게 무엇인 간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언약의 피를 그 적용하는 건데 그게 말씀으로 증언하면서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각자 개인별로 또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다 같이 노력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말씀을 제가 품고 나아갈 때 큰 은혜 주셔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